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2절 좀 깁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12절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빚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빚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 같이 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조금 진하지만은 그저 성경 있는 대로니까 창녀 복음입니다. Gospel for the prostitu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호수아서는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펼쳐가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잡는다면은 아름다운 창조의 장면은 총천연색 칼라로 보는 것이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고뇌하고 힘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순환의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칼라로 너무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것보다는 그런 잡티를 싹 빼버리고 흑백의 명암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만 강조된 흑백 사진으로 캡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칼라 사진을 찍으면은 여러 가지 현란하고 좋지만 정말 저같이 분위기 있는 사람은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사진으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끔 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쫙 강조하는 것은 흑백 사진이 주는 그 묘미는 이것은 칼라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흑백 영화 옛날 거 이렇게 쫙 보시면요 클래식한 거 그런 거 보시면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베풀게 하고 흑백 사이 그 명암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찰리 채플린 이런 거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담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칼라로 이렇게 쫙 펼치는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흑백 사진처럼 명암을 강조하면서 한 포인트를 쫙 받으러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라합의 사건은 흑백 사진처럼 그 강조점을 분명히 내세우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은 칼라로 구속의 사건은 흑백이 더 어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지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런저런 것 창조하셨더라 했지만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침에 시작하는 것처럼 보겠지만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낮에 눈에 보이는 이 역사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창조의 역사라 그러면은 밤에 일어나는 이 역사는 유월절에 일어나는 이 역사는 그 역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일어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살려주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라합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그늘 어두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금 밑으로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갈 때 저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이 중요한 역사를 할 때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름을 아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첩자는 말하자면은 여호수아가 볼 때 뽑고 뽑아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일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첩자 두 사람 스파이 두 명 그거 외에는 이름도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라합이라는 장녀의 이름을 지목하여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의 족보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 무리와 군중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기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 주간에 청년들 집회 가서 오사케 선생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에 이렇게 예수가 삭개오가 들어가서 숨어 있었을 때에 성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냥 지나갔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리고 성에 그때에 예수를 만나러 지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가 삭개오야라고 해서 이름을 불러준 한 사람을 그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한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언가 그날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앞을 뛰어가고 높이 올라갔을까? 자기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에 있는 허전함을 그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남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가서 거기에서 자기는 예수를 먼 발치에서만 보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갔으면은 우리는 삭개오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딱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즉시 내려오라. 자기는 빨리 올라가려고 했던 길을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예수가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더 2000년 전에 라합은 여리고성의 또 하나의 여인은 삭개오에 반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그 사회에서 제일 천대받는 사회적 약자였던 창녀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세상에서 잘나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거 있는데 뭔가 아쉬워서 뭐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것도 좀 거쳐봐야 돼요. 정말로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생을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 양육하는데 외우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제자 양육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데에서 했던 그것 가지고 맞겠지만은 시장에서 생선 배 자르고 콩나물 따는 아줌마한테는 그리고 폐지 줍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에만 맞았지 그걸 가지고 전체 다 그 잣대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지식 있는 자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안 외워지는데 외우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이 목사 참 좋죠. 한 일곱 분이 아멘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그 대신에 성경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나의 약점과 아픈 상처,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가리고 싶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리고성처럼 마음의 빗장을 꽉 담아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곳에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찾아서 머물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열등감이 되고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그게 없었으면은 라합이 창녀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만날 일이 없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그 글들을 조사하고 쓰면서 재밌는 거 발견한 것은 처음에 예수를 한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선교사님들 집에서 일 도와주던 사람, 통역해 주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옆에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예수가 접촉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하필이면 직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필이면 주인이 예수를 믿어서 자꾸 찬송가를 틀어놓고요, 아무튼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환경이 나를 몰아줘서 됐을 때에 그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만나지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네 누님들이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공단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했던 것처럼 라합도 창녀를 생업으로 잡은 것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 없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겠나. 아까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 오라비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 이러는데 언니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 그 집에서 그래도 딸 하나 있는 내가 가서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요, 그런 형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라합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가족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했다가 맨 마지막에 라합이 자기 전체를 던지면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그 결정에 자신을 던집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건강을 돌보십니까? 도와주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함께할 하늘의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이 너에게 돼서 어떻게 들어왔냐 이러니까 그 청년이랑 도서관에서 대화 나누는데 한참을 바라보더만은 목사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감사한 거는 남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것이 있냐 없냐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이 안 믿어져서 이랬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에 배타임 스토리 되면은 물론 위니도 푸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것도 했지만요, 그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저 옆집의 아저씨 마냥 바로 뉴스 리포트 마냥 그것을 아무튼 그렇게 각색해서 저녁마다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자기는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것이 머리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믿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마냥 어머니의 숨소리 마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게 그게 큰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했을 때에 그냥 부럽고 아이들을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부모가 해주는 축복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 못했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갔어야 됐고요. 저녁에 신방하고 당회하고 회는 다 좋아하는데 그 당회는 맛이 없어요.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그거 회하고 새벽 1시 들어오고 저 그거 놓쳤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자식만 낳아라. 보따리 싸고 가서라도 그거 해주려고 그래요.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울타리 있었을 때에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아버님 기도를 받아본 지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전에는 아버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 크고 장성하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왔을 때에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는 해줘봐야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잘 믿어라 뭐 해라 그런 죄송합니다 소리입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 인생 지가 살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맛본 그거, 내가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내가 맛본 예수, 이게 정말로 이렇더라, 이거는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 왔다 갈 때에 붙잡고 걔가 쑥스러워하면 잘 때 가서 몰래 도둑 축복 기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담아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두 번째, 라합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두 명의 첩자들에게 들키면 자기와 전 가족을 재난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요, 라합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해줘보면서요, 이렇게 이 여자가 인생의 바닥에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구나,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일명무모하게 보이지만은 아주 냉정하고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난 다음에 낸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의 결정은 현재 감내하는 위험의 분석과 기대되는 수익의 분석 사이에서 계산되는 함수 관계에서 산출되어지는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하는 거, 위험의 분석이 얼만큼 되고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결과가, 기대치가 얼마 되느냐, 이 사이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집사님 맞습니까? 비슷하죠? 아유, 이거 제가 지금 그런데요, 재정 쪽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장로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는 걸 보고 제가, 근데 원리는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가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송혜 선생님이, 아유 다들 안 보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국 그러면은 역시 박군사님 감사해요. 박군사님만 제 마음을 알아주셔. 전부 다음에 집에 가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보는 거 발견만 되면은 내가 정말 정말로 여러분 안 보셨으면은 이거 보시면은 전국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에 노래자랑 이러면서 성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수준이 되는 거죠. 청년들 미안해요. 제가 이것도 있으면은 아직 깊은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술이 넘어서도 사이를 보시는 송혜 선생님이 그저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듣는 이야기는 지금도 새로운 동네 가서 또는 그 동네 전에는 다시 갈 때에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미지감치 거기 도착해가지고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동네 목욕탕에 가신대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시간 쭉 보내면서 사람들이랑 여기서는 누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쭉 하고 나면은 그 동네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첩자들이 그곳 역전 앞에 여관같이 많은 여행객들이 출입하는 곳을 찾아간 것, 송혜 선생님이 목욕탕 찾아간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거치며 승리하고 왔던가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반대로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속사정하고 있는 이것도 다 아는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본이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전도는 소문 만복례이고 전도는 전파상과 같은 역할을 해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 인간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전해준 이야기들이 모여서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이룹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가게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간적으로 뭐가 쫙 지나가요. 다음부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 군데 찔러보셔, 세 군데에서 소식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소문이 괜찮아서 왔대요. 저는 그 순간에 내 사람째 안 물어본 게 천만 다행이구나.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순간에 그냥 등골이 써늘해지면서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분 옆에 누가 있는지 바라보고 내 사람째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억지로 와가지고 막 뭐 총동원으로 해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사람을 강매하듯이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맛집이 있으면요 간판 안 내놔도 거기 대해서 다 소문이 나서 찾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니까 이 여자가 창녀로 있던 이 여자가 옆에서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때는 어딘가라고 결론을 내보니까 거기에다가 낼 수 있는 그곳입니다. 이것이 정보 수집과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위험에 대한 평가, risk analysis하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왔고 길이 미끄러운데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에는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가지는 위험 부담과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낫다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라합이 그러면은 앉아가지고요, 내가 지금 위험부담해야 될 게 뭐지? 리스크 애널리시스 한 거예요. 그것을 해본 거는 라합의 생업과 생명입니다. 만약 발각되면은 작게는 영업에 상당히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심하면은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 결론을 경중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됐을까? 라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라합은 뭐가 됩니까? 현상 유지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30년 40년 잘 그대로 그 포물선대로 쭉 해서 살아서 정말 잘 되면은 여리고 사창가에서 최고 잘 나가는 성공한 포주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망하면은 모두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땅을 나오는 결단을 할 때 내렸던 결단입니다. 잘 살아봐야 잘 나가는 노예대장입니다. 그리고 기껏 해봐야 자기 거 하나도 없이 남을 위해서 전부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명퇴 하면은 정말로 한국어 발음도 하듯이 그냥 내뱉어요. 그저 갖다 대는 그런 역할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리스크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그려가서 내리는 마지막 판착점을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추적해서 오늘에 수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용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대고 두드려 사는 것이지 만용 아닙니다. 만용이 아니에요. 용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고요, 알고 하는 게 그게 용기입니다. 그냥 여리고가 좋으시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없고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면 좋으시면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려서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계산을 기초로 합니다. 가슴은 뜨거운 열정이지만은 머리는 냉정과 같이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는 치밀한 계산을 요구하고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요, 발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저 어릴 때에 번투 잘했던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의 특징은 권투를 하는데요, 발은 너무나 나비같이 날아가서 막 움직이는데 거기 보시면은 위에 있는 요 손의 동작은 발이 안만 움직여도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것 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웨이터, 파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웨이터들이 경주대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물을 딱 들고요, 그리고 저 경주장까지 달려가는데 다리는 암만 빨리 달려도요, 여기 대해서 물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고 빨리 도착해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훈련이 되고 돼야 밸런싱 맞춰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고집 센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은 과거형이지 신앙은 그 안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신뢰라는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신념과 신뢰 이거 묶어서 신앙인 것이지, 어떤 사람은 신념만 너무 많으니까 믿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옆에서는 믿어 보내어 시험 나이다라고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으로서의 부드럽지가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융통성을 가지면서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게 없이 뻣뻣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경직됩니다. 고집으로만 똘똘 뭉쳤어요. 사람으로서 매력이 없어요. 무례하고 무리한 것만 하게 되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가 그런가? 아닙니다. 라합이 창녀로서의 자기의 삶을 리스크 내지는 투자해서 얻었던 것은 새로운 소속과 정체성, 노력의 방향과 의미였습니다. 라합이 창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라합이 이 첩자들과 물어보고 타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닙니다. 꼬신 것이 아니에요.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정한 다음에 이유는 나중에 오히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창녀성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몸팔았던 그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구원처가 됩니다.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데, 어차피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직업에서, 내 가정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가는데 나의 노력의 방향과 이유와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소속의 전환입니다. 끝으로, 라헬이 징표를 요구했을 때의 첩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홍색 줄을 자기들을 내려주었던 창문에 다는 것으로 합니다. 지난주간 나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출애굽시 장자재앙으로 다 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 문설지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 지켰던 것처럼, 이제 그 홍색줄이 그 집의 창문에 내려져 있고 그 집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 여리고에서 생기는 여리고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요, 있는 데에서 빠져나오는 거라 그러면요, 이집트에서 사실은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는 이제는 있는 데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방향이 틀려요. 원리가 좀 이렇게, 원리는 같은데 거기 대해서 방향은 좀 다릅니다. 주목하셔야 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창문을 통해서 가족과 남을 위해서 밧줄을 내려서 자기를 희생하는 수고를 하여도 그 동아줄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자기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그 밧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홍색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전해주는 일방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밧줄만 가지고요, 이거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홍색 줄을 주면서 이 줄을 그 순간에 매여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 하신 것, 수고하신 것, 봉사하신 것, 그것은 예수의 홍색줄이 있을 때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을 건너가는 디딤돌은 될 수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걸리시는 걸림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홍색줄이 걸려있는 집안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들여서 같이 사는 노력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갑갑하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호가 있는 밖을 나가면은 같이 망합니다. 전도인이 하는 것은 먼저 예수 여러분의 집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도록 홍색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집안으로 모아서 함께 사시는 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창녀라도 이 사람들이랑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옆에서 부대껴서 보니까 내가 듣던 구원의 소문과 같구나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하는 말은 전도하기 참 힘든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보이니까요. 보였던 그 소문이 저 사람 보니까 이게 진짜로 실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삶을 나누는 현장, 내 인격이 부대끼는 현장,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복음의 전령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피 묻은 홍색줄을 건네주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저희들의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픈 자리가 그것이 우리가 굳게 잠근 여리고 성을 허무는 주님의 보내신 라합인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전도인의 사명 감당하며 주께서 주신 홍색줄 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전도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